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에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자라납니다. 반드시 자라서 결실합니다. 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모인 제자들이나 무리들은 예수님께로부터 계속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예배당에 나오면 늘 배워요. 옛날 어른들이요. 교회는 진리의 학교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교회를 이렇게 번역할 때도 교회를 번역할 때 가르칠 교자 써가지고 교회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진리의 학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배우는 거예요.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아주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도리가 뭔지, 돈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갈등이 생길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 것인지,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할 것인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요. 세상이 우리를 가르쳐요. 세상이. 이렇게 살아야 돼. 인간관계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성공해.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도리를 세상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배워야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신명기 묵상할 때도 애굽이나 가나안으로부터 배우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요즘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다 인터넷에 물어보죠. 오성일이라는 시인이 있는데요. 이 시 나온 지 오래됐는데 검색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벌들도 가끔 부부싸움 하는지 꽃들에게 물어보래요. 뭐 바람도 잘 때 잠꼬대를 하는지 떡갈나무잎 에게 물어보래요. 예쁜 아가씨 지나칠 때 새들도 날갯짓을 늦추는지 구름에게 물어보래요. 기타 등등 겨울밤 지하철 계단 할머니의 다 못 판 재소는 누가 사주는지 별들에게 물어보래요. 얼마나 시가 낭만적인지 몰라요. 그런데 마지막 대목이 뭐냐면 궁금한 거 죄다 인터넷에 묻지 말고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뭘 찾아내려고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인터넷 그러면 모든 것을 다 가르쳐줘요. 초등학생이 대답한대요. 거기에 다. 그러니까 검색해서 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인터넷에 물어보지 말고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어떻게 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까?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 안에 덕을 세우는 일일까? 무엇이 바른 길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도요 우리를 가르칩니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해야 되고 저런 문제는 저렇게. 세상이 우리를 가르쳐요.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계속 가르치세요. 가르치시는데 요즘 우리가 읽는 이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치세요. 마가복음 4장 33절도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세요. 비유로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알아듣기 쉽도록 예화를 들어서 설명하셨다는 거예요. 요즘 신천지 같은 이단이 있는데요. 그 이단은 비유가 하나님의 비밀을 봉함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말해요. 봉함되었다 그래가지고요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런데 성경은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감추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엊그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중에 마가복음 4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사람들이 불을 왜 켰느냐? 불을 켜는 이유는 다 보게 하려고 켜는 것 아니냐? 등불을 가져오는 이유는 말 아래나 평상 아래 감추려고 하는 거냐? 아니고 등경 위에 두려고 하는 것 아니냐? 등경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높이 불을 달아놓는 거죠. 왜냐하면 더 많이 비추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르치시는데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불을 켜시는 이유가 뭐냐? 다 알아듣고 이해하고 다 깨달아 알게 하시려고 가르치시는 것이지 감추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성경은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유는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더욱이 요즘 마가복음 읽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쉽게 설명하셔도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죠. 질문. 그러면 예수님도 그 질문에 대해서 다 답을 해 주세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질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질문해. 예수 믿는 사람이 질문해야 됩니다. 마가복음에도 예수님이 그렇게 친절하게 잘 가르치셨어도 이 사람들이요, 못 알아들었어요. 질문할 때 예수님이 또 설명, 못 알아들었다는 이야기, 질문했다는 이야기, 다시 설명했다는 이야기를 구태여 성경에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도요, 이해를 못할 때가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설교를 들어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역장에게도 물어보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물어보고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질문을 잘하면 신앙이 더 잘 자랍니다. 이렇게. 질문을 잘하면 신앙이 잘 자라요. 그런데 몰라도 아는 척 하는 분이 있어요. 뭐 내가 모르면 창피하다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요, 모르는 거 모른다고 말할 줄 모르고 모르는 거를 괜히 아는 척하면요, 나중에는 점점 위선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모르는 거 모른다고 하는 거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비는요, 사람이 다 알 수가 없어요. 유한이 무한을 담을 수 없거든요. 저도 맨날 성경 읽고 공부해도요,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비를 사람이 다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거 많아요. 그렇지만 모르는 거에서도 이해는 되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지를 헤아릴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가 몰라도요, 그 말씀, 이해하는 말씀을 부여잡고 살 수 있는 거예요. 다만 모르는 거를 모른다고 할 수 있는 용기가 중요해요. 모르는 건 내가 모르기 때문에 더 알기 위하여 질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얼마나 친절하게 가르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고 천국의 소망이 뭔지를 예수님이 다 가르쳐 주세요. 문제는요, 이해를 못하는 거 아니고, 이해를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 우리 마가복음 쭉 묵상하다가 보면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가복음 3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미쳤다고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거죠. 예수님이 잘 가르치고 막 병자도 고치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모여들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영향력이 점점 커졌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조사하러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내려온 거예요. 이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은 아마 예수님의 그 하는 일을 감찰하기 위해 온 사람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산헤드린이라고 이 바리새인들과 뭐 이제 일부 그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종의 공회를 형성하면서 약간의 자치, 그 완전한 자치는 아니고 약간의 종교적 자치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조사하러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요, 고분고분하신 분이 아니었거든요. 예수님은 본질로 승부하시는 분이셨어요. 그 지난번에 우리가 무슨 금식 논쟁이나 안식일 논쟁에서도 본 것처럼 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바리새인들 너무 위선적이라는 거예요. 그거 사람을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서 사람을 옥죄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불어 자유케 하시는 분이고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지 사람을 억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금식 논쟁하면서 또 안식일 논쟁하면서 정말 신앙의 본질이 뭔지 뭐 이런 거를 예수님이 들추어내시고 그러면서 사람을 얼마나 불편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거짓과 진리를 폭로하시고 무슨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바리새인들과 전혀 달랐어요. 가르치는 내용도 다를 뿐만 아니라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달랐던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목표가 사람들의 인정과 대접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했거든요. 예수님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서면 조금 창피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서면 자신들의 그 거짓됨이 조금 드러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6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이거 엄청 재밌는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요 절대로 뭘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자, 헤롯 땅은 로마의 앞잡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독립군과 친일파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요 절대로 뭘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타락한 세상에는 자기 이익에 매여가지고 평소에는 거들먹거리다가 진짜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이런 일들 우리나라에도 꽤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우리 사회에도 꽤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요 자기들이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헤롯과 함께 작당을 해가지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서면 부끄럽고 죄책감 생기고 뭐 이랬던 거예요. 우리가 뭔가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고 죄책감이 생기면 자기를 고치고 자기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말하는 사람을 제거해 버리려고 하는 거는 이거 얼마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는 이거 얼마나 참 악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 예수님을 대항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진실하지 않고요. 모든 사람이 다 정직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요 고약한 사람도 많아요. 옆 사람 한번 보시죠. 옆에 고약해 보여요? 좋아 보여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예, 고약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좋은 사람이 옆에 있다는 거예요. 옆 사람이 이렇게 한마디 하시죠. 제 옆에 계셔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성도님을 볼 때마다 힘이 납니다. 좋은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세상 사람이 다 선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는 진짜 고약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예수님 주변에도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다시 설명하시면 되니까. 그런데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아주 예수님을 아주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선언하기도 하세요. 마가복음 4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여기서 비유라는 것은 12절을 말하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눈으로 본다고 다 아느냐 귀로 듣는다고 다 이해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는요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도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 이 말씀은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불러서 세우셨지만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네 말 들어도 다 회개 안 할 거야. 네 말 들어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그 사람들이 거절할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다고 다 아멘하고 돌아오느냐? 아니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듣는다고 해서 다 순종하느냐? 아니고 세상에는요 하나님께 응답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절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옛날 어른들은 이중 예정을 가르쳤어요. 옆 사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중 예정. 성경에 있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런데 옛날 어른들이 이중예정을 가르쳤는데 옛날 어른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이 구원 얻을 백성을 미리 택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부지기수로 많이 나요. 부지기수로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하셨다. 그 지난번에 신명기 읽을 때도 신명기 7장 6절부터 쭉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유가 뭐냐?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니들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니들이 다른 모든 민족보다 더 수요가 많거나 뭐 이런 거 아니고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시기 위해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여 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약 성경에도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단어가 부지기수로 나와요. 신약 성경에도 엄청 많이 나와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 대표적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백성으로 택하셔서 불러주셨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택하셨다고 하는 성경의 선언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아요. 우리 믿음이라는 거는 어떤 때는 막 믿음이 막 좋은 것 같아요. 자기가 생각할 때도. 어떤 때는 막 하나님이 너무 좋아. 어떤 때는 막 말씀이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생겨. 그런데 어떤 날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싶기도 하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싶기도 하고 우리 믿음이라는 거는 어떤 때는 막 뿌리를 다다가 어떤 때는 부르르 꺼지기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돌보신다고 하는 것이 변덕스러운 이 믿음이 그냥 변덕스러워 죽을 듯하는 우리에게는요. 그게 얼마나 견고한 버팀목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신뢰할 만한 낫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래서 그분이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신다. 이 약속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요즘은요. 사람들이 택하심, 예정,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기분 나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은요. 문화가 달라진 거예요. 요즘은. 사고방식, 생각하는 방식이 달라졌어요. 옛날 어른들이 왜 택하심, 을 받아들일 수 있었느냐면 옛날 어른들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더 많이 묵상했어요. 옛날 어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짊어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요즘은요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중요하냐 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하냐 자아를 더 많이 묵상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옛날에는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했다면 요즘은요 사람들이요 자기 인생을 자기 건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뭔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 자체를 기분 나쁘게 여겨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해하기 어렵고 예정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문화가 달라졌어요. 문화가.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우리 평생을 생각할 것도 없고 이를테면 작년 1년 아니면 오늘이 이제 2월 18일이죠. 그러니까 지난 한 2개월의 삶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대로 된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과 전혀 상관없이 일어난 사건 많습니다. 그런 만남도 많고요. 인생은 내 생각, 내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연한 경험들, 우린 표현은 우연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돌보시는 은혜가 없이는 설 수 없을 만큼 연약한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사람이 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대하지 않습니다. 크고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은혜, 그 손길, 그 돌보시는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인생인 거예요. 현대인들이요, 교만합니다.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허술한 사람도요, 얼마나 허세를 부리는지 모릅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건데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인생인 것처럼 큰소리치고 거만하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비참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을 자기 진실을 직면하기 싫어합니다.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우리 시대의 풍조입니다. 그러니 어려운 겁니다. 성경이 왜 선택을 가르치고 왜 예정을 가르치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생각하니까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 수 없는 것이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보살피시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거를 성경은 선택과 예정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보다 더 크신 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크신 분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죠. 청량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신 거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거다. 사람으로서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측량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전도서 3장 14절에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 자기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그분 앞에서 경외감을 가지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질문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인가 생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느냐?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뭔 내 인생, 내 인생이 내 건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인생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존재 자체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바른 길인지 이 타락한 세상을 살아가는 바른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교회가 진리의 학교거든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거죠. 그 예수님께서 계속 가르치세요. 계속.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설교를 듣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 것인지를 배우기 위해서 저도 공부를 하고 같이 배우는 설교하면서 저는 배우고 여러분 설교 들으면서 배우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배우면서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거냐 하는 것을 이제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늘 배우지만 이 말씀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 오늘 본문 2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씨앗을 뿌립니다. 우리는 심지어 우리는 밭을 만들고 둔덕을 만들어서 씨앗을 심어요. 농사법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씨앗을 심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서서 씨앗을 자루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뿌려요. 뿌려요. 그러니까 농사법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이제 열매 맺고 맺지 못하는 뭐 이런 씨앗이 있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아요. 오늘 마가복음 4장 26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 요즘 우리가 마가복음 3장 4장 쭉 읽으면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 전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 미치도록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런데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뜻에 불복하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싫어하는 그런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악한 세력들을 다 해체하시고 그리고 온 세상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그렇게 구원하시고 회복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은요 선과 악의 싸움이 벌어지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시거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에 하나님께 대항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 악한 세력은 힘이 없어요. 지난번에 우리 욥기 읽을 때 본 것처럼 사단이요. 하나님께 대항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다 제어하세요. 문제는 그 사단이요. 인지를 가지고, 사단이 인지를. 쉽게 이야기하자면. 사단이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단이 이미 패배한 존재예요. 그런데요, 사단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을 사랑하는 줄을 아세요. 그래서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사단은 직접 하나님을 대항할 만한 힘이 없어요. 사단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유혹하고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고 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사단의 앞잡이 노릇하면 안 됩니다. 사단은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사단은 하나님의 약점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해요. 사람들이요 자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혹은 세상 풍조 따라 살면서 사단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죠. 사단은 하나님을 대항할 만한 힘이 없는데 그 앞에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원받은 사람을 내세워 놓으니까 하나님이 속이 많이 상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실 수가 없어요. 사단이 무서워서가 아니고 사람이 귀해서. 이 세상에 마귀의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세상의 죄와 고통이 점점 증폭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마귀를 대항해야 합니다. 사단을 대항해야 합니다.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대항하도록 부추기는가 하는 것을 잘 분별해가지고 이 사단을 대항하는 특별히 사단이요 세상 풍조, 세상 문화를 이용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대항하게 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활, 세상 풍조, 우리는 세상 풍조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어가지고요. 불순종의 아들들의 역사하는 영이 있어가지고요. 이 세상 풍조를 이용해서 사람을 속여먹어요. 속여먹인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우리 시대 제가 조금 전에 예정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도 옛날 어른들은 예정에 들으면 그거를 감사함으로 은혜로 받았어요. 요즘은 이해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요즘은 사람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꼬드길 때 너희가 저 열매 먹으면 하나님같이 되리라. 사람이요.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자기가 우주의 중심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내 행복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행복을 목표로 살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거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 때 행복은 열매인 거예요. 결과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 행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갈 때 행복이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계의 망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모르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 선한 삶을 택할 줄 모르면서 자꾸 행복하려고 그러니까 행복한 삶을 살면 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삶이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기 행복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니 세상은 점점 더 고통스러워집니다. 세상의 눈물과 아픔은 점점 더 증폭이 되는데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자기 행복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복인 거예요. 세상의 사고방식과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종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복종, 순종 단어 자체를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이시고 그분이 정말 우리를 보살피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특별한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잘 배워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저 마음 편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의 목표는 마음 편한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 편해도 이 타락한 세상인데 어디서 평안을 찾을 수 있겠어요? 나는 건강하고 나는 문제가 없고 우리 가족은 잘 되어도 세상에 고통스러운 그 여하튼 이 세상의 고통 가운데 비명을 지르고 신음하는 사람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배 부르다고 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굶주리고 있는데 내 배 부르다고 해서 이게 복이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은 그게 내 배 부르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그저 내 배 불리는 것이 아닌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예술, 뭐 의료, 우리 가정, 뭐 이 모든 삶의 영역에 다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는, 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거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목표를 그저 단순히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 뜻이 뭔지를 잘 배우고 어떻게 그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할 거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느 시골 동네가 있는데요. 그 동네 식구들이 전부 다 교회를 나와요. 멋있죠? 동네 사람들이 그 동네가 전부 다 교회니 기독교인. 목사님이 죽을랍니다. 그 목사님이. 무슨 말이냐? 동네 사람이 다 교인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은 죽으려고 그래요. 그 동네도 집사들끼리 싸우고 집사 장로들끼리 막 이래가지고 막 전부 교회를 나와요. 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께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표는 교회 오는 거 중요하죠. 그렇지만 교회 오는 것이 신앙의 충분한 목표는 아니에요. 우리 지난번에 신명기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끌어들이시면서 정의와 공의를 가르치시고 성경에 가르치는 정의와 공의는 연약한 사람을 위하여 희생적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뭐 이런 거거든요. 그거 잘 듣지 않았어요. 이해도 잘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해를 해도 순종하는 건 또 다른 일인 거예요.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시간이 꽤 걸려요. 시간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세요. 그런데요, 쉽지 않습니다. 기다리기. 기다리기 쉽지 않아요. 옆 사람에게 한마디 하시죠.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요, 낙심하기가 쉬워요. 낙심. 왜냐하면 사람이 잘 변하지 않거든요. 뭔가 선한 열매가 금방 나타나지 않아요. 나는 막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열심을 내어서 일을 하는데 전에 보니까 나보다 더 열심히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보니까 풀이 다 죽었어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전에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한 사람인데 요즘 보니까 기도 안 하고 맨날 연속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저분이 왜 저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거죠. 그분이 구역장이었을 때 자기는 말을 안 들었어요. 이제 자기가 구역장이 된 거예요. 저한테 와서 불평해요. 저 인간 말을 안 듣는다고. 제가 속으로 구역 식구였을 때 당신도 그랬어요. 제가. 이게 박자가 잘 안 맞아가지고요. 뭔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이게 잘 안 돼요.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이 상하는 거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리는 것과 같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묵상했지만 4분지 3이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씨를 뿌렸는데 네 종류의 밭이 있었던 거죠.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땅. 4분지 3은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지만 저는 4분지 3은 열매 맺고 4분지 1만 안 맺고 여튼 어떤 형태로든 열매는 4분지 1밖에 맺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상하시겠어요. 예수님이 속이 상하신 거죠. 속상하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26절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안 보여요. 씨앗이 자라나는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절 29절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습니다.
자라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자라서 결실하게 된다고 하는 거죠. 반드시 자라서.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스스로에게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셨을 때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의도적으로 왜곡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대드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애타셨겠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앗을 땅에 뿌린 거예요. 4분지 3은 쭉정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배, 100배. 그리고 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도요. 어떻게 자라나는지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반드시 결실하게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격려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스스로 생각할 때도 내 믿음은 진짜 보잘것없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아이고 내 믿음, 내 열정,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내 삶, 사실 보잘것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30절부터 3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 한 알은 우리로 치면 좁쌀보다 조금 더 작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씨앗 땅에 심으면 이거는 겨자씨는요 거대한 풀숲을 이루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이렇게 이게 겨자씨 야생 겨자씨 밭이 야생 겨자씨 그냥 큰 풀숲 그래가지고 이 풀숲에 온갖 새들이 날아와서 깃들게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작은 건데 너무 예쁜 사진이죠 그죠 풀숲에 있는 사진을 근데 여하튼 저거 이제 겨자씨에 붙어 있는 새라고 누가 찍었어요 저거를 여하튼 그래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조그만한 좁쌀보다 더 작은 씨앗인데 이런 씨앗이 거대한 풀숲을 이루어가지고 새들이 깃들을 만큼 되는 거다. 그러니 지금은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겨자씨 한 알만 못하더라도 못한 것처럼 여겨지더라도 자기 삶의 헌신, 내 삶의 열매라는 것이 작은 겨자씨 한 알만 못하다고 스스로 보잘것없게 여기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세월에 자라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자라는지도 잘 모르지만 결국 믿음 안에 우리가 버티고 있으면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대한 풀숲과 같이 자라나게 되는 거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출입하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에 대하여 실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집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교회 권사님인데 어떻게 저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사람에게 실망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대하여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요즘 한국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기에 충분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망스러운 거죠. 교회가 실망스러워요. 요즘 한국 교회 안에 건국전쟁 무슨 그 이승만 미화하는 영화 지금 막 해가지고 대형 교회들이 막 단체 관람한다 그럽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교회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교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죠. 그리고 역사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망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그런데 교회는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깊이 병이 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음은요 반드시 자라서 엄청난 기세로 이 겨자씨 숲은요 기세인 거예요. 완전히 언덕을 뒤덮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기세는 막아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는 여러분 그거 귀한 일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저절로 이루어지느냐? 아니고 누군가는 씨앗을 뿌려야죠. 예수님이 씨앗을 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의 뿌리 씨앗이 결실하고 열매 맺어가지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귀도 못 알아듣는 제자들이었는데요. 그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이 되어가지고요. 전 세계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보잘것없는 인생인 것처럼 여겨져도요. 우리가 눈물로 씨앗을 뿌리고 주님 앞에 발버둥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믿음, 우리의 연약한 헌신을 통해서도 위대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소망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제자, 그런 사명자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